안녕하세요. 호기심으로 배우는 역사 시간의 부지영입니다. 지난 14일에 출시된 아이폰 4S가 폭발적인 인기란 소식입니다. 아이폰 4S는 미국과 호주를 비롯한 전 세계 7개국에서 먼저 출시가 됐는데요. 발매 사흘 만에 약 400만 대가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아이폰은 흔히 똑똑한 전화기, 스마트폰이라고 부르는 첨단 전화기의 일종인데요. 손바닥만한 전화기로 전화통화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또 음악도 듣고 게임도 하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 통신기술의 역사가 참으로 먼 길을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호기심으로 배우는 역사, 오늘은 통신기술의 발달 과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18세기 말 프랑스 샤프가의 삼형제는 저마다 인근에 있는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남달리 우애가 좋았던 형제들은 서로 그리워했지만 형제들 간의 방문은 금지돼 있었는데 멀리서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형제들. 높은 기둥에 팔 모양의 막대를 달아 신호를 보내는 방법을 고안하게 된다.
네. 샤프가 삼형제가 고안한 이 장거리 통신 방식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이 방식을 더욱 발전시켜서 나온 것이 세마포르라고 알려진 샤프 통신인데요. 상대편이 볼 수 있는 높은 탑 위에 움직이는 팔이 두 개 달린 기둥을 세우고 이 막대기로 만든 팔의 위치를 변화시켜서 신호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이 세마포르는 오늘날 전기통신의 원형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전신을 뜻하는 텔레그라프란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도 샤프가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인 클로드 샤프였습니다. 하지만 메릴랜드 대학교 역사학과 마크 프리들 교수에 따르면 본격적인 장거리 통신의 발달은 전기의 발달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When people see that a battery can give
배터리가 전선을 통해 계속 전류를 공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또 전선을 수십 마일에 걸쳐 깔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이 장거리 통신에 대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초반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전기를 이용한 통신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한 거죠. 200년 전 당시에는 장거리 통신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물론 깃발을 흔들거나 연기를 피워 올리는 방법이 있긴 했습니다. 그런 방식도 어느 정도는 쓸모가 있었지만 사용하기가 매우 힘들었죠. 사람들이 배터리와 전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전기 실험을 하면서 통신기구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의 장점은 아주 작은 규모로도 실험이 가능하다는 점이라고 프리델 교수는 지적했는데요.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배터리 몇 개와 전선 몇 줄만 있으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추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텔레그래프 전신인데요. 프리델 교수는 통신의 발달에 있어서 송신기의 발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전신 부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 통신 제도에 있어서 큰 도전은 정보가 어떤 형태여야 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는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 바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첫 전기 통신은 정보를 어떤 부호로 입력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통신 기술이 나오는 과정에서 보면 배터리와 전선, 또 송신기와 같은 통신체계 개발만큼이나 부호의 개발이 중요했던 겁니다. 여러 나라에서 이걸 실험했는데 미국에서는 세뮤엘 모르스의 공이 크다고 보고 있죠.
미국에서 전신은 1840년대 중반에 소개됐는데요. 상당히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1844년에 워싱턴과 볼티모어 구간에서 처음 전신이 개통됐는데요. 6년 뒤인 1850년대에 이르면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까지 미국 동부 어느 지역에나 전신을 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좋아하고 감탄에 마지 않는 컴퓨터나 인터넷, 셀폰, 그러니까 손전화도 그렇게까지 빠른 속도로 확산되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신은 정말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던 거죠. 전신에 대해 얘기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을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컴퓨터와 인터넷, 또 스마트폰 개발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1850년대 그리고 1860년대 젊은이들은 전신의 매력을 느꼈고요. 전신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가운데 유명한 인물이 바로 발명왕으로 알려진 토마스 에디슨인데요. 에디슨은 어렸을 때 전신 회사에서 일하면서 전신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1870년대 중반 토마스 에디슨은 전기 숙련공과 수리공, 유리 부는 직공 등 기술자 10여 명을 모아 연구소를 차렸다. 에디슨은 이 연구소를 발명 공장으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꿈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1, 2년도 안 돼서 에디슨의 위대한 발명품 가운데 하나인 축음기가 나왔다.
Phonograph is a really good example of an invention that
축음기는 사람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발명품. 뭐에 써야 할지 전혀 몰랐던 발명품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명가 본인인 에디슨조차 알지 못했으니까요. 다소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긴 했죠. 사람들이 축음기에 대고 편지 내용을 구술하거나 어떤 사람의 유언을 녹음하고 싶어 할지 모른다고 생각했는데요. 상업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을지는 몰랐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디슨의 축음기가 통신기술의 발달만큼이나 중요했다고 지적하는데요. 축음기가 발전하면서 음악을 녹음할 수 있게 됐고, 그러다가 음악을 저장했다가 재생하는 MP3 플레이어가 나오게 됐고요. 또 이 같은 MP3 플레이어가 전화기, 컴퓨터와 결합하면서 스마트폰이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어쨌든 어떤 물건이 처음 발명돼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그 용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화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Watson, come here. I want to see you.
왓슨, 이리로 오게. 좀 만나고 싶네. 1876년 3월 10일, 연구실에서 전화기 개발에 몰두하던 벨이 송신장치에 대고 소리쳤다. 벨의 목소리는 전선을 타고 다른 방까지 전해졌고, 교수 토마스 왓슨은 수신장치를 통해서 벨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세계 최초로 전화 통화가 이루어진 순간이었는데요. 지금 전화기가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처음 전화기가 나왔을 때는 별로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전화기가 별로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던 건데요. 여기서 다시 메릴랜드 대학교 역사학과 마크 프리들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When Bell introduced it, it was only good for sending.
벨이 처음 전화기를 발명했을 때는 겨우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한테만 전화를 걸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전신은 대서양을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이 놓여 있어서 바다 건너까지 전신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화기가 왜 필요하냐고 말했죠. 벨은 사람들에게 서로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냐고 설득했지만 별로 소용이 없었습니다. 겨우 몇 마일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거느니 차라리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낫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던 겁니다. 더구나 당시에는 전화 기술이 별로 좋지 않아서 목소리를 알아듣기도 힘들었고 또 소리가 멀리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에디슨이 나서게 되는데요. 전화기에 관심이 많았던 에디슨은 벨이 만든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송화기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화기가 실용적인 물건으로 인정받게 된 건데요. 셀폰, 그러니까 손전화기가 처음 나왔을 때도 사람들의 반응은 비슷했다고 프리들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People said, but we can already make phone calls.
이미 전화를 걸 수 있는데 무슨 필요가 있냐는 반응이었습니다. 밖에 있을 때는 공중전화를 이용하면 된다고요. 사실 셀폰이 처음 나왔을 때는 다른 많은 발명품이 그랬듯이 그렇게 기능이 믿을만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한계가 많았죠.
프리들 교수는 통신기술의 발달 과정에서 직접 회로가 미친 영향을 빼놓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회로가 나오면서 전기기구의 크기를 줄여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건데요. 점점 크기를 줄이면서 성능을 강화해 나가다 보니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스마트폰이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사실 전화기가 아니라 작은 컴퓨터죠. 굉장히 강력한 컴퓨터입니다. 이런 작은 컴퓨터가 나오게 된 건 컴퓨터 크기를 계속해서 줄여온 덕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처음 컴퓨터가 나왔을 때는 방 하나를 가득 채울 만큼 무척 크기가 컸죠. 하지만 그 컴퓨터 크기를 계속 줄여나가면서 동시에 성능은 강화해 나가는 작업을 반복해온 겁니다.
You ready?
I'm ready. Let me see you.
아이폰의 페이스타임 기능을 보여주는 텔레비전 광고를 잠시 들으셨습니다. 손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해서 통화하는 사람끼리 서로 상대방의 얼굴을 바라보며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아이폰뿐만이 아니라 여러 손전화기가 이 같은 영상통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연기를 피워올려 소식을 전하던 우리 조상들이 본다면 정말 깜짝 놀랄 일인데요. 그동안 통신기기가 발전해온 과정을 보면 앞으로 또 어떤 모습의 손전화기가 등장하게 될지 또 어떤 새로운 통신기술이 나오게 될지 무척 궁금해집니다. 기술의 역사 전문가인 마크 프리들 교수는 앞날을 예측하기가 무척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어떤 기기, 어떤 기술이든 인간의 기반을 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one constant is the human being. The human being doesn't change.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인간입니다. 인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똑똑한 기업가와 똑똑한 디자이너라면 항상 인간에서 출발하겠죠.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인간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속도에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 잘 못하는 일은 무엇인지 기계의 반응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기심으로 배우는 역사, 오늘은 통신기술의 발달 과정을 들여다봤습니다.